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천국의 사건, 천국의 의미를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마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천국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죠. 천국이 어떻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 중심주대 내용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말적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종말에 가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에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시작할 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잡아서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천국이 상징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천국은 좋은 씨 천국의 구성원은 사실 좋은 씨를 상징하는 것이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리운 그 곡식, 알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좋은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60배,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구원받은 자,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만 있습니까? 이 땅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완전한 천국이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러한 곳이지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한 덧뿌렸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과 알곡이 공존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악한 자의 아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공존하는 세계가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밭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정말 이 더불어 이러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악한 자가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씨로서 알곡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라지를 잘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가라지가 누구에 의해서 뿌려주냐면 원수에서 뿌려졌다고 하면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의 특성은 일반 곡식하고 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자라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알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잡초과지요, 잡초. 뽑아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알곡으로 포함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가라지는,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 바로 이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라지의 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의 출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보고 식별할 수가 있느냐, 육안으로 분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육안으로 아 저거 가라지다라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라지는 굉장히 일반 뭐 밀이나 보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싹이 틀 때는 분간하기가 웬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날 때는 분간할 수 없어.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곡식이 될 이 알곡이 될 곡식인지 좋은 씨인지 좋은 씨가 열매 맺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싸고 결실할 때쯤 되어서 그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싹이 날 때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를 상징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안으로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마지막 때 결실할 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할 때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느 정도 흐름이 지나서 어떤 마지막 고비의 마지막 때를 보면은 아 저것은 알곡이고 저것은 가라지다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종들을 보면 뽑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가라지의 문제는 특징은 뭐냐면 가라지는 잠복하고 있어요. 잠복성이 있습니다. 그 일반 곡식하고 잠복해서 육안으로 불가능 이 분별하기도 힘들지만 잠복해가지고 이 가라지를 사람이 나중에 못 모르고 먹게 되면은 수확해서 먹게 되면 이렇게 해독 이 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라지는 독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저기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 잠복성 그리고 유사성 때문에 분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가라지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가라지가 아닌 일반적인 알곡과 같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자의 어떤 형태와 모습이나 그런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라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가라지와 알곡과 믿는 자가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 밖에서야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가라지가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라지는 믿지 않는 자 악의 자아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민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의 종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가만두어라고 하는 이유는 가라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 원수가 심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이 사탄이 여기서 악한 자가 뿌려놓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다칠까 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그래서 뽑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뽑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라지의 운명,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그만두라고 하지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결국은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완전히 불태울 날이 있을 것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가 누굽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또한 가라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투를 보세요. 굉장히 강한 어투입니다. 어떤 동정이나 긍휼이나 사랑과 자비가 조금도 없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사랑하시고 관용 관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나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린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완전히 영원히 심판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것이 가라지의 운명이요 가라지의 결말입니다. 조금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동정, 사랑, 긍휼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라지의 결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결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라지의 비유, 뭐 씨의 비유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청중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나요?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나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자들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면 회당에서 끄집어 내려서 완전히 그 유대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무슨 말을 하냐면 영원히 형벌 받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다. 멸망받는 데 있어서는 기회가 없다. 또 다른 찬스를 주지 않는다. 구원받을 찬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해야 된다.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듣고 깨달음이 있고 반응하고 결실하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라지처럼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그런 말씀같이 그냥 가라지처럼 겉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 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이 결실할 때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라지라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것이죠. 이 알곡이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인데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도 결국 악인과 의인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악인과 의인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결국 불태워버립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 바로 천국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까지 의인과 악인은 가는데 이 의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이 의인, 알곡이라고 하는 이 의인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악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알곡신자로 나의 인내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인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알곡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알곡신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온전히 끝까지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알곡신자의 자세고 또한 가라지 때문에 내가 영향받거나 가라지 때문에 내가 쓰러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알곡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 천국에 드리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또 다른 천국이에요. 아까는 이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그 천국에 드러나는까지 이 알곡으로서 가라지를 인식하기보다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알곡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천국을 아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천국이 주는 그런 어떤 특권, 비밀 이것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알곡 신자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셨습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라면 어떤 느낌을 여러분 드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감추인 보화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의 정도가 어떻다는 걸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추인 보화가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천국과 보화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보화 같은 그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그 천국에 사는 삶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보화는 최대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 어떤 곳으로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보화요 참된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근데 이 보화가 예수님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가처럼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감추어 주셨나요? 예수님이 숨으셨나요? 사람들이 모르게 다 행동하고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감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그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감추어서 하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서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다라고 말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가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봐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했던 모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죠.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감추인 보화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추신 보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의 실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땐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모든 최대 가치요 최대 진리입니까? 그것을 향해 여러분 투자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보화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목사님 중에서 설교 아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만큼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능력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더라. 그들도 알아서 권위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보화인지도 모르고 그 최대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로 인해서 자기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최고의 가치 대신 최고의 보화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전락해서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감추인 보화 취급해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요 유대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런데 그렇게 감추인 보화 같지만 사람이 이를 발견했었다면 어떨까요? 숨겨두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아와 같은데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밭에 가서 감추었던 보아를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완전히 노다지. 완전히 여러분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물섬 있지 않습니까? 책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캐낸 발견한 그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어떨까요? 이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아를. 보아가 보물 아닙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보물을 발견해 본 기억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가서 나는 보물을 한번 발견해봤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물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근데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숨겨뒀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자기가 체리시하고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숨겨두고, 와, 이 보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기뻐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신났다. 이런 보물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니 신이 날 겁니다. 근데 이 보물이 그냥 인간적인 숨어있는 그런 밭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천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시하고 배척하고 아무 쓸모없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최대 가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고 금에 돌아갑니다.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동사가 NIV 영어 성경에는 다 과거로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NSV 영어 성경에는 현재입니다. 이것이 헬라 성경의 어떤 그 센텐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헬라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이 현재로 해석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게 다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 바로 즉각적으로 숨어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뭐였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바로 즉각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 이게 보물인가? 그런 분 있으세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물이네?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며칠 지나서, 아, 이게 보물이구나. 내가 발견한 게 이게 보물이구나.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보물을 못 발견한 거야, 아직.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immediate response,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적으로 바로 결단하면서 빨리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현재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냐? 가장 최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 그 밭, 바로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산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까지 다 팔으면서 아낌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밭을 샀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희생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 많이 하시네요. 물론 희생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겠어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선교사 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군요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비유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쉬움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오직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유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래도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가치 대신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기쁨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시고 확인하시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여러분 모든 것을 전력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의 실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러한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